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첫날에 저희들을 불러모아 주셔서 찬양을 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뿐만 아니라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지체 또 환우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항상 주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거울에 자주 서보시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한번 보셨습니까? 웃을 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찡그린 날이 더 많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매스컴에도 보면 주부의 60% 이상이 요즘 행복하지 않다, 우울하다, 또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또 연애를 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 또 장년들은 30년, 20년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려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염려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생각과 감정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염려해서 푸른 불밭에 이렇게 즐기며 누워있어야 하는데 어떤 염려를 하냐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각 가정들, 저도 이제 홈케어로 돌아다 보면은 인테리어를 안 하는 집이 없어요. 진짜 TV에 나오는 진짜 깨끗한 집, 있을 거 다 있는 집이 서울에 가보면 대부분 그런 삶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은 우리 곧 그리스도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은 그리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정말 기쁨이 없습니까? 상황 가운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정말 웃을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라고 핑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핑계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을 쓴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은 정말 사형 현장에서 단두대로 목을 잘리는 그런 삶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바울이 핑계를 대면 난 기뻐할 수 없어, 난 슬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 서신을 썼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를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세상 사람들은 단지 TV 개그맨들의 유희의 말장난 쇼를 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웃고 그렇게 희희낙낙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세대 가운데서 자기의 잘남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 속에는 놀라운 능력과 치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씁니다. 모든 약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이 약은 맛이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평강을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치료의 주사,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형제님, 자매, 저는 항상 듣던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죠.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보면은 정말 웃을 일이 없어요. 예. 요디어와 순두교회가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 바울이 장기화돼서 계속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외부의 적에 의해서 영적으로 공격받는 상태, 예, 행위로 완전히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기뻐할 일이 없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를 기뻐하라.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를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하루가 어둡든지 어떤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마음으로 아멘 하신 거죠? 예, 아멘.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체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사람들을 물문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에스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전에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전멸시켰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들은 슬퍼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비탄에 잠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무엇이 힘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그것이 기뻐할 일이지만 정말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삶이 다시 말씀 앞에 와서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르기로 했다는 그것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밖에 있었던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슬픔과 좌절과 우울 가운데 잠겨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도 충만하신 주입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기쁨도 행복함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훈련받은 세일즈맨을 봤습니까? 물건을 하나 팔려고 스마일 싹 하면서 물건 하나 팔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거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어떤 모습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 기쁨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눈 밖으로 빛을 내며 그 사람의 얼굴에서 반짝입니다. 그렇죠? 반짝반짝합니다.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또 특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결코 침울한 심경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를 보기만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전적으로 그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들을 어르신들이 기쁨의 참모습으로 삶을 주님 안에서 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간혹가다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 자체가 용기를 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가득 찬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항상 비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새들의 노랫소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언제 이런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령할 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인상을 푹 쓰고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게 좋겠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상 쓰는 사람 너나 믿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제적인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 마음의 암시를 주고 자꾸 반복적인 학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정말 실질적으로 있어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육체에게 기쁨을 주려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고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에서 얼룩진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 마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잊어보거나 이겨보려고 마시고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가서 마약에 취하기도 하죠. 그곳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지켜보면 행복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만약에 내가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있어도 나는 육체적인 사람인, 육신적인 사람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헛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향락의 장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코미디언이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사람을 재밌게 하는 이야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재밌는 말을 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웃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뚤어진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생각 가운데서 흉측한 생각으로 세상에서 산다면은 그들은 결단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는 그 원인은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데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큰 충격을 줄 만한 말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망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비웠을지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되면 다시 마음에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염려로 행복과 평강을 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쫓아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 졸라, 숨통을 졸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누군가 와서 질식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못된 짓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누굽니까? 염려라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이 염려란 것은 무엇입니까? 암덩어리와 같아요. 맨 처음에는 폴립이 점점 해가지고 궤양이 돼서 나중에 암덩어리가 돼서 그 사람을 점점 커져서 영양분을 먹어서 그 사람을 잠식해서 죽이는 것처럼 염려라는 것은 점점 어떻겠습니까? 산 가운데에서 영양분을 잡고 먹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서. 그래, 걱정해야지. 걱정해.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 저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서 폭발할 거예요, 생각이. 그래,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 죽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죽지 않습니까? 이 염려란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도둑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주님께서 주신 평강,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도둑이 이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도둑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문 열고 활짝 있겠습니까? 예고하고 온다면 안 그렇겠죠. 문 탁 잠그겠죠. 예? 걸쇠를 2중, 3중으로 다 걸어놓을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예, 캡스까지 달아놓을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 염려 가운데선 내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개방해 놓습니까? 빌보스 4장 6절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무것도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란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한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측면으로 보면은 없어요. 세상에 근심으로면 가득 차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보면 그래도 교제 중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전에 우리가 십몇 년 전에는 기도하는 삶을 많이 했지만은 이전에는 기도하는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사실 없었어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목양자와 모든 지체들이 보여주니까 또 다른 지체들도 그래,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하고 지난주에 또 어떤 지체들하고 몇 주 전에 이렇게 보니까 스피커를 놓고도 자꾸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고장이 안 나게. 놀랐잖아요. 저도 요즘 세탁기 통을 부여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번에 분당을 가가지고 세탁기를, 드럼 세탁기를 딱 뜯었는데 좁아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가가지고 얜 잘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임팩트에 해가지고 딱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게 지고 왼쪽으로 탁 드는데 땡강 볼트 이만한 게 엄지손가락으로 뚝 부러진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드럼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를 통을 꺼내가지고 제 차에 실어가지고 공업사를 쫓아갔어요. 주님, 이 드럼 세탁기 볼트를 풀어야 돼요. 공업사를 쫓아갔더니 우리 공업사에서 케어 못합니다. 이거 못 보여줘요. 저쪽에 가면 볼트 풀어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좀 전에 할아버지가, 길 물어봤던 할아버지가 제 트럭에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할아버지가 힘이 없이 내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택시를 잡지 못해서 저까지 농협까지만 좀 태워주면 안 될까? 할아버지 저도 바빠가지고 저쪽 택시 한번 잡아보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곧 쓰러질 듯이 그렇게 힘이 없고 막 지팡이를 짚고 계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제 차가 누추하고 더럽지만 한번 타보세요 해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공업사를 갔는데 놀랍게 점심시간인데 공업사가 한산한 거예요. 가자마자 그 공업사 사장님이 그 볼트를 용접해가지고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10분 만에 부러졌어요. 가지고 저는 얼마 주님 감사합니다. 에이스 나면 뭐 100만 원도 나오고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잘 껴가지고 에이스 센터에서 볼트를 받아가지고 잘 낀 일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도 우린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 아들들이기 때문에 큰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운전 중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말하십시오. 한번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식구들이 잠자고 있을 때 한번 거실에 나가서 혼자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기쁨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의 더러운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입맛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 자신의 자만심에 있는 분들,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염려가 되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네.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도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길 원하신다. 이미 우리는 화평했잖아요. 주님과 화해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생각과 예,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란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보니까 네. 5절과 7절을 보니까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가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기도, 간구,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감사. 예, 순간 까먹었네요. 예, 이 세 가지를 하면 그리하면 7절에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환경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냐고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평강을 누린 놀라운 실제 사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 6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오늘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성경에 보니까 절제라는 건 이게 뭐냐면은, 예, 상 가운데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균형이 있는 삶.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은 기쁨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예. 늘 절제된, 중심을 지키는, 생각을 지키는 삶.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예.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중심을 지킨 거예요. 예. 자기 하던 주님 안에서 삶 가운데서 중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그냥 사자가 오도독 오도독 뼈까지 씹어먹어요. 사람을요. 굶주린 사자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그 앞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예,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니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예, 이전의 방식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해서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밥이 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타고 갈 트럭의 타이어를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러한 현실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를 더욱 아시는 주님, 선교지에서 더욱더 이 타이어 하나가 더 필요한 주님,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이와 같이 바르게 기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요청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의 삶의 방법은 주 안의 가운데에서 기쁨을 터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본 것 같지만요.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어로 현재 시제입니다. 뭡니까? 계속 이어진 성과 같다는 것이. 도중에 잘라버리라는 거야. 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 성과 같다는 것이에요. 계속 행하라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성경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아내 가운데서 많은 지혜로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스킵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빌보스 사장에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환경을 보고는 세상을 봐서는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든 어린이든 장년이든 어르신이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능력과 생명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가운데서 막다른 길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세요. 요청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즉시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실제입니다. 마치 농부가 어떻습니까? 땅에 씨를 뿌리고는 그냥 그 씨를 땅에 맡겨두듯이, 어떤 분들은, 초보 농부들은 씨앗이 안 나온다고, 싹이 안 나오고 자꾸 파본대요. 저번에 라디오에 나오더라고. 아빠가, 우리 아빠가 씨를 뿌려놓고 자꾸 파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쑥 당근, 예? 잎사귀 쫙 나온 걸 보고 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 의심하셨을 때는 의심합니까? 농부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리고 밟고 맡겨두듯이 주님께 기도한 후에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세요. 우리도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 정직한 것과 무엇이 의로운 것과 무엇이 순수한 것과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들 안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참된 기쁨을 평생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